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매년 11월 11일에 중국의 거대 인터넷 상점인 알리바바에서 평소보다 누군 가격으로 상품을 팝니다. 이날을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하는데요. 중국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좋고 값이 누군 물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업은 이날 하루 만에 1년 동안 팔아야 할 양의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광군절에도 알리바바의 기업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11일 하루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누군 가격에 판매했는데요. 5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몰려들어 3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이날 알리바바의 인터넷 물건 판매 행사에는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20만 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셨을 것 같네요. 북한에서도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처럼 인터넷가 되는 손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누군 값에 나온 세계 여러 기업의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금이 한창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한창인가 봐요.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에서 겨울철 어획기를 맞아서 인민군의 동해 어로전투 성과를 집중 부각을 하면서 수산물 증산을 독려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1일 기사인데요. 이 제목이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으로 세차게 끌어번지는 동해 전역,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포함해서 한 6개 기사를 집중적으로 싣고 이 동해 수역의 군사나 수산사업소들의 만선 소식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근데 좀 신문 내용을 보니까 꽤 일이 험한 것 같아요. 지금 어항 조건은 불리하고 해상 경보가 계속되고 있다. 날바다와 싸우며 포구마다 이체 어경을 펼쳐가는 이들의 투쟁에 의해 연일 높은 물고기 잡이 실적이 기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한 조업으로 바다에서 희생당하거나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날바다에서 희생되는 이 북한 어민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동해에서 낙지잡이를 하던 북한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날 오전에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먼 바다인데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북한 어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동해 최고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대화태 어장인데요. 북한 어선은 충돌 후에 20여 분 만에 가라앉았고 어선에 한 북한 선원이 60여 명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일본 단속선하고 그 순시선이 구조활동을 벌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다른 북한 어선에 인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 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배상을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는 불법으로 북한 어선이 조업을 했고 북한 어선이 일본 단속선을 들이받아 벌어진 사건이라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북한 당국의 배상 요구를 일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화태 어장에 그럼 일본 영해인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국제해양 법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이제 나라끼리 바다에 영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전속 경제 수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자국 영토에서 200 해리, 약 370km까지의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해서 한 국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수역을 말합니다. 대하태어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200해리 이내여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일본하고 바다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두 나라는 어협정을 맺어서 조정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의 전속 경제 수역에서 상대방 어선이 작업을 하면 이게 불법 조업이 되는 거고 해당 나라 단속선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 러시아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곳은 공동 수역으로 정해서 두 나라가 허가한 양만큼 물고기나 낙지잡이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습니다. 문제는 북일 간에 지금 국교가 수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대화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고 북한은 아예 일본의 이 전속 경제 수역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낙지와 물고기가 많은 이 대화태 어장 인근에 어선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도 충돌이 있었다고 하죠?
네. 러시아도 이 지난 9월 17일에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발표한 건데요. 러시아 전속 경제수역,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이 동해의 키토 야마토 여울 해역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 북한 어선 두 척, 그리고 보트 11척, 그러니까 아마 보트 11척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작은 목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물고기 잡이를 하던 북한 어선들을 단속을 했는데 이때 북한 어민 한 160여 명을 억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속 과정에서 북한 어민이 저항을 하고 러시아 요원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도 3명의 요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체포 과정에 북한 선원 6명이 다쳤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사망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012년에 러시아와 북한은 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자는 합의서를 체결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이 억압권을 놓고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와는 북한이 네. 이 억압협정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이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에 억압협정 의정서를 교환을 하고 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올해 러시아 전속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할당량이 12,400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이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갈등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고기를 잡으려는 북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 공개되는 북한 어선들을 보면 정말 작고 낡은 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지난달에 충돌이 발생한 동해 대화태 어장은 북한에서 거리가 꽤 먼데 북한 어선들이 이런 배를 가지고 그 먼 곳까지 나가서 낙지잡이를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이 북한 주요 항구에서 대화태 어장까지 거리가 한 500여 킬로미터 됩니다. 지난달에 일본 단속선과 충돌한 이 북한 어선은 60명이 탔다고 하니까 소형 목선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철선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까지 표류해온 북한 어선이 꽤 많거든요. 이런 배들을 보면 대부분 길이 10m 정도의 작고 낡은 목선입니다. 이게 먼 바다는 파도가 거칠잖아요. 이 대화태 어장도 파도가 꽤 거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m 이상 파도에는 견딜 수 없는 작은 배를 타고 파도가 센 먼 바다까지 나와서 조업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이 외화벌이 때문에 동해에 있는 이 조업권을 중국에 많이 팔아서 북한 어민들이 가까운 바다에서는 낙지잡이가 쉽지 않고요. 또 낙지잡이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개인 돈벌이 차원에서 무리하게 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낙지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국의 외화벌이 할당 과제를 채우기 위해서 또 조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먼 바다까지 나가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나라 바다는 다른 네. 나라에 팔아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조업하기가 어렵고
네.
목숨 걸고 먼 바다까지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 중국의 북한 영해 조업권을 얼마에 팔았나요 그러면?
네. 한국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옛날 안기부죠. 네. 여기서 2016년 7월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은 2015년에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 규모의 어업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3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500척이 나와가지고 바다 북한 바다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북한 네. 배들보다 장비가 좋아가지고 싹쓸이 할 거 아니에요.
좋죠. 쌍끌이도 있고 네. 뭐 배 규모도 크고 아유, 그러니까 진짜. 작은 목선이 중국 배 큰 배 가면 이렇게 막 휘청거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당국이 조업권을 많이 팔아 넘겨서 어획량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단둥 이 동강의 한 수산업자도 최근 한 언론과 회견에서 현재 북한 동해바다 조업권을 갖고 있는 중국 어선이 3천 척이 넘고 더 많아진 거죠. 네. 이들 어선들은 한 척당 평균 30만 위안의 이보료를 내고 북한 바다에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어선들은 북한 어선들보다 좀 더 크고 장비가 좋기 때문에 북한 어선들이 이제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데서 못 잡고 여기를 피해서 지금 먼 바다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어쨌든 낙지잡이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먼 바다까지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목숨을 내 걸 만큼의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 봅니다. 이 북한에서 실제로 이 낙지잡이를 했던 탈북민에 따르면 낙지가 북한에서 비쌀 때 팔면 한 1년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벌이를 하려고 낙지잡이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다른 탈북민도 북한에서는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백군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산산업에서 운영하는 큰 배도 먼 바다로 나가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이 배를 마련해 고기잡이를 하거나 선원으로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선주가 수입의 30%를 갖고 선원은 70%를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수익이 괜찮은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돈을 벌려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칠성판을 등에 메고 바다에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생계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국에서 식량 문제와 외화벌이 때문에 이 어로전투를 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또 북한 주민들대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위험을 감수한 채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다면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이뤄지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날씨 그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기상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 나라에서 그런 날씨 예측을 못하면 외부 방송 듣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외부 방송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이런 건 통제를 합니다.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동해의 먼바다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구조 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수장되거나 백골 상태로 일본까지 표류하는 어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해 지역에 살았던 이 탈북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두가 농촌 지원 전투해로 이런 구호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있죠.
네, 요즘에는 모두가 낙지잡이 전투해로 낙지잡이 처리되면 네. 돈이 되니까 그러면서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생계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허술한 배를 타고 나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배를 타고 가면 또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하면 이득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파도 치면 이게 물도 새고 뒤집힐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 위험한데 이 북한 당국이 이 외화벌이만 독려할 뿐 안전대책이나 북한 어민들이 안전하게 뭐 낙지잡이나 물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참 걱정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이 나선 경제특구에 건설 중인 새로운 살림집 소유권을 개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한국에서는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제 북한은 이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하고 한 번에 돈을 지불하도록 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 NK에 중앙당에서 라선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을 유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지시를 하달했고 핵심 요지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아니라 이 새로 건축되는 살림집을 유상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7월 말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소유권을 판매한다는 그 라선 지역의 살림집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네, 뭐 한국도 위치나 뭐 크기 여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좀 비슷한가 봅니다. 근데 최고가가 중국 돈으로 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6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죠.
오, 네. 이거는.
네. 이게 보통 네. 서울 아파트 한 중간 정도 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6억 원만 넘어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북한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소식통은 이 최고가에 해당하는 살림집의 경우, 붙박이장, 주방, 싱크대, 이런 걸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 그동안 조선의 살림집에서 보여왔던 어떤 중국식 인테리어가 아니고 유럽풍으로 내부를 꾸며 놓았고 또 구조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네.
그래서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뭔가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아니 그리고 집값을 또 나눠서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네. 번에 다 내야 된다면서요.
일시불입니다. 일시불.
이게 북한 사람 중에 이런 돈을 내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소식통은 분양금도 외화로 내야 하고 할부는 불가하다. 나눠내는 건 불가하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희의 질문을 예측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나서는 물론이고 평양과 신의주 등지에 이 같은 자금을 갖고 일시에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나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소유권을 살 수 있고 당국은 나선 시민과 외국인에게 80%를 분양을 하고 나머지 20% 살림집은 이 평양이나 신의주 같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경제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택 소유권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야, 근데 북한은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네. 마음껏 뽐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괜히 네. 또 샀다가 이 돈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오면
네.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있어도 사고 네.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소유권을 실제로 정말 준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뭐 미영 씨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 살림집 계획과 건설 공급 관리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그 경제난 이후에 주택 시장이 은밀하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개인끼리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가 이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뭐 입주권, 뭐 주택 사용권 이걸 매매하는 형식인데 나선 경제 특권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09호 결정에 따라서 외국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 개인에게 주택 소유와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화했고 이 같은 결정으로 올해 초부터 일부 기존 살림집에 대한 소유권 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선에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도 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소유권 양도에 따른 자금 관리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뭐 되게 이제 간단하게 절차도 간소한 것 같은데 주택 소유권을 사려는 개인이 돈을 그 중앙당 지도소조한테 이게 내고 영수증을 받아서 라선특구 행정위원회에서 하나 국토관리부에 제출을 하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내니까 절차도 좀 간소화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게요. 기존에는 이런 대형 건설을 하게 되면 돈주들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국에서 직접 계획 건설 관리 분양까지 하면서 당국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식통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 발달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적 소유에 대한 관념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화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경제개혁을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홍역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비가 불러요. 안녕이란 말 대신.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내 손 안의 컴퓨터. 아침부터 안내방송이 나왔다. 오늘 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으니 바쁘더라도 빠짐없이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가지 말고 지능형 손전화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라고 했다. 때마침 인터넷으로 문자를 할 수 있는 카톡 알람 소리가 울려 손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투표용지가 와 있었다. 거기에 동대표 6명의 후보 이름이 있었고 이름 옆에 찬성과 반대란이 있었다. 누구를 투표할지 결정해서 찬성란에 표기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려면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투표할 수 있고 또 투표 후에도 개표를 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손전화기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시간과 비용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도 손전화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은 손전화기로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검색해보면 죄다 알려준다. 굳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재미있는 만화나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시간 TV 시청이 가능하다. 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면 손전화기로 TV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관련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손전화기로 전자인증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물건도 살 수 있다. 인터넷 상점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골라 필요한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도 가능하다. 결제 후 며칠 내로 물건이 집으로 배송된다.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해 먹을 수도 있다. 퇴근 후 저녁하기가 싫으면 손전화기로 피자나 닭튀김 같은 걸 주문해서 먹기도 한다. 외국어 번역도 가능하다. 우리말을 입력하면 바로 외국어로 번역해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여행 갈 때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손전화기 기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영상통화인 것 같다.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도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보고 싶으면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세상 그 어디에 있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 그리 멀지도 않은 내 고향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마냥 가슴 아프기만 하다. 북한에도 선전하기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트가 안 되니 한국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아무리 성능 높은 선전하기가 나와도 인터넷트가 안 되면 별로 쓸모가 없다. 북한의 선전하기는 인터넷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외부 통화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손안에 컴퓨터를 갖고 다니며 온갖 정보를 보고 듣고 각종 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도 지식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선전하기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냉방장치나 난방시설 없이 1년 내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오늘은 남미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
그 볼리비아의 대통령 모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식 이름은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 무슨 부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3주 정도 이어졌는데 결국 이 대통령이 그 시위에 굴복을 해서 지난 10일, 우리 시간으로 한 11일쯤 대통령직을 전격 사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볼리비아도 그렇고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아는 바가 좀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 뭐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인데요.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목동으로도 일을 하고 또 공장 잡부로도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좌파 사회주의 운동에 몸을 담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MAS라고 하는 단체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에 볼리비아 역사상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이분이 아마 원주민 출신이었나 봐요. 아이마라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인데 볼리비아에는 한 30여 개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 이제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다수인데 제일 많은 부족이 케추아족이라는 건데 그 다음이
네,
이제 바로 이 아이마라족입니다. 이 아이마라족 출신 대통령이 됐던 거죠.
네. 선거 개표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 때문에 사임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퇴진 이유와 과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은 직접 원인은 무리한 장기 집권 욕심 때문이에요.
아.
이미 사실 한 차례 헌법에 연임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고쳐가지고 이미 대통령을 세 번이나 연속을 한 상태였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대선을 이제 앞두고 다시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네.
그러나 국민 투표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고 기어이 이제 네 번째 대선에 도전을 했던 건데,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볼리비아 선거 당국은 개표율이 한 83%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모랄레스 후보와 야권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7% 정도 된다. 물론 모랄레스 대통령이 앞서고는 있었어요.
네.
7% 정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개표 상황 발표를 중단해버렸어요. 개표 방송을 중단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개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모랄레스가 47%, 2위 후보가 한 5, 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포인트 넘게 모랄레스 후보가 앞서서 당선이 확정이 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결과만 발표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과정은 딱 생략하고.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볼리비아 선거법상은 1위와 2위의 후보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5% 되고 7% 되고 그러면
네.
결선 투표를 또 따로 치러야 돼요.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 정도 개표할 때는 7% 정도 차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계속해서 개표가 끝났는데도 7%면 다시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4위, 5위, 3위 후보들이 2위 후보한테 표를 몰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걸 갑자기 중단을 해서 표 차이를 10% 나게, 이상 나게, 결선 투표 안 하게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제기가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막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이른바 대통령 선거 불복 시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쿠데타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위를 하던 시민 3명이 사망을 했고요. 100명이 다쳤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네요.
네. 그래서 9일에 볼리비아에 이제 두 번째 도시인 산타크루스, 세 번째 도시 코차밤바 막 경찰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명령에 불복하고 시위대 동참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9일에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돌아섰는데 10일에는 대통령 경호대가 시위대에 합류해요. 대통령 경호하던 사람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의 총사령관도 대통령에게 사임을 권유하는 일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일 날 모랄레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입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대선 조사 결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재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협의하는 이 협의체에서 발표도 해요. 그리고 11일 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러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3일 동안 있었던 선거 결과 불복 시위에 결국 굴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직을 사임을 했고요.
그렇네요.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그리고 네 번은 너무 네. 많잖아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더 해보겠다고 그렇죠. 하다가 실패를 결국
물론
한 건데.
북한은 뭐 훨씬 더 길게 하고 했지만. 네.
볼리비아란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네. 나라인가요?
사실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그 밑에 있는 나라죠. 네. 브라질과 페루 그 밑에 있는 위치한 나라인데요. 면적은 한 1억 9천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2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인구가 한 1,100만이에요.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계 한 80위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총소득 한 3,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조금 잘 사는 나라라고 봐야죠. 그러나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99위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도는 라파스라고 하는 곳인데 어쨌든 수도가 있는 위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해발 한 3,600m. 그러니까 사실 백두산이 2,700m 정도 될 거예요. 2,744 네. 해발 고도로. 근데 여기는 수도의 위치가 3,600이니까 백두산보다도 바다로
더 높은 곳에
훨씬 높은 곳에 수도가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분들. 네. 근데 이게 임기가 한 번 임기가 5년인가요? 여기는 4년인가요?
그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 조사를 못 해봤는데 뭐 4년이나 5년쯤 될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쨌든
그
한 10년
임기니까요.
넘게 한 15년 그렇죠. 15년 정도.
세 번을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한
네,
거고.
네, 한 거네요. 대통령을.
5년 정도 보면.
근데 15년 동안 사실 정치를 네. 잘했다면 뭐 또 한다 그래도 어쩌면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반가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법까지 고쳐가면서 더 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난 건데
네.
모랄레스 대통령 그동안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막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수도가 라파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라파스 시내를 쭉 걷다 보면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굉장히 거대한 하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완공이 된 건물인데요. 이게 29층짜리 고층 건물이에요. 건물 이름이 우리말로는 국민의 위대한 집, 뭐 볼리비아 말로는 카사 그란데 델 푀블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이 건물이 바로 모랄레스 대통령의 관저입니다.
관저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사는 곳이
대통령의 집이라는 네. 얘기죠. 네.
높이는 120m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우나, 헬스장, 마사지방 이런 게 이제 가득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관저가 29층짜리에 120m짜리에 하얀 화려한 빌딩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대통령 관저가 이 수도가 보면 낮은 지대가 있고 수도에도 이렇게 산쪽 네, 고층 지대가 있나 봐요. 높은 네, 곳.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건물의 꼭대기에서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수도 위치가 보이는데 이 높은 곳들이 대체로 빈민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높은 꼭대기 올라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다 빈민촌 마을들이 있는 것이죠. 산쪽으로. 거기가 한 40만 삽니다. 빈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29층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보통 자신의 업적을 두 가지로 자랑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내가 통치하는 동안 3배나 높아졌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옆 나라인 페루나 파라과이는 그거보다 더 높아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 막 엄청난 자원을 이 나라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긴 했었어요. 국가가. 근데 문제는 볼리비아는 재밌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이게 좀 특이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머니 대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특히 원주민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이 한 60% 되는데 그 지역이 대체로 이제 개발된 도시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 보호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경제 개발이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 대통령은 그걸 자랑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개발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볼리비아에.
네.
강원도 넓이의 하얀 백색 사막인데 여기가 소금밭입니다. 엄청난 넓이에 강원도 크기의 소금밭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예, 그 아래에 리튬이라고 하는 자원이 한 900만 톤 정도 묻혀 있어요.
네.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리튬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게 휴대전화기, 우리 손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배터리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해서 수출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주절을 하고 있어요. 이 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볼리비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왔습니다. 거기 사진 보시면 그 대통령 궁이 나와 있네요.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 옆에 따닥따닥 작은 집들은 빈민촌 집이고요.
정말.
도시 한가운데 제일 높은 네. 집이 대통령 궁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안 어울리게 우뚝 솟아 있는 느낌이 있네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예. 예. 그래요. 경제가 어렵고
네네.
많은 주민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네.
그것도 또 세 번이나 연임해서 했어요.
그렇네요. 한 14년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나저나 세 찾아보니까. 번은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지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1위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대에는 보통 이런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데 국민에게 막 돈을 쓰는 겁니다. 국민은 부자는 아니에요.
네.
다 가난해. 직장도 변변치 않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아.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막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모랄레스 대통령도 바로 그런 정책으로 지지를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임신부가 되면 현금을 막 주는 거예요. 28달러에서 340달러 정도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돈을 받는 국민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분들은 다 이 대통령을 찍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빈곤층이 한 89만 명 되는데 전기료 다 깎아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3년 동안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4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쓰다 보니 인기도 높아지기도 했어요, 한때.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는 생겨요. 원래 국가 재정이 흑자였거든요. 아까 막 뭐 자원이 있는 나라는 네. 아니잖아요. 중국에 많은 자원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임 후에 지금은 국내 총생산의 한 8.3% 적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은 있는데 이 돈을 다 뿌린 거예요.
아니군요. 그 국가 돈 가지고 자기가 생산을 그렇죠. 다 낸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는 서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지원을 끊는 행위는 또 못 참아요. 왜냐하면 우선 당장 자기가 가난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지원마저 끊기면 지금 현재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겨우니까 지원이 끊는 건 또 힘들어요. 이게 딜레마라고 하죠. 모순이죠. 한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매년 한 100달러가량 자기가 받고 있는데 이런 돈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없으면 이것마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볼비비아 국민들의 처지였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네네. 사태 수습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치권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사임을 하고 하루 만에 멕시코로 그냥 망명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데.
아,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밝히긴 했어요. 멕시코로 떠나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힘을 내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떠났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상황이고요. 모랄레스 대통령이 급하게 망명하면서 볼리비아 정치권과 수도 라파스 거리는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퇴진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한쪽은 한쪽하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이 지금 시위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지금 이제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직을.
그렇죠.
근데 제 첫 번째 승계자인 부통령도 사임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상원의장인데 상원의장도 이미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사임한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너무나
야, 이게
혼란스러운
진짜
상황이
정말 그러네요. 정부 기능이 진짜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국제사회에서도 퇴진을 지지하는 쪽하고 또 이 퇴진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정권에 대한 테러가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멕시코 쪽. 멕시코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모랄레스 대통령 지금 멕시코가 망명을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국제사회도 약간 어수선합니다.
네. 빨리 안정돼서 주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부정선거까지 하면 무리하게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시위로 물러나 옆나라로 망명한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강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며 생각하며 이란 여성들의 환호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북한에서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녀 차별이 존재하죠. 무슬림 국가 이란에 살고 있는 여성들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구 경기장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019년 10월 10일, 38년 만에 축구 경기장의 문이 여성에게도 열렸습니다. 이란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10월 10일 오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아자디 경기장 19번 문으로 이란 국기를 손에 들거나 어깨에 들은 여성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남성 관중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여성 관객을 경기 4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부터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출입구와 주차장도 여성 전용 구역을 마련했고 관람석도 높이 2m 정도로 분리벽을 쳤습니다. 이란 축구협회 관계자는 혹시라도 여성 관중이 불상사를 당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했지만 여성 관객들을 남성과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부당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이란 여성들은 연회가 열린 것처럼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축구가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축구장에 온 한 여성 관객은 그간 처벌될 각오를 하고 남장을 한 채 가슴을 졸이며 몰래 입장했었는데 떳떳하게 경기장에 들어오니 너무너무 기쁘고 벅차다. 축구장에 들어올 수 있다니 정말 큰일이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이란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려고 운동장계 모습을 드러내자 여성 관객들의 환호는 경기장을 압도했습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축구 실력이 좋은 이란과 최약체로 꼽히는 캄보지아의 경기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관중석은 대부분 텅텅 비었지만 여성 전용 구간은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전체 8만 석 가운데 3,500석만 여성에게 할당했지만 여성이 살 수 있는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1시간도 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남성 입장권이 2천여 장 팔리는 데 그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거죠. 경기장 밖에서는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여성 수십 명이 모여 자리는 남는데 표를 안 판다 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뿐 아니라 출입구를 드나드는 여성 관중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묻는 것도 엄격하게 차단했습니다. 여성 관중석 경계에는 여성 경찰이 줄을 지어 차단하고 응원에 열중한 나머지 머리 쓰개인 히잡이 벗겨지는 여성이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은 요원들도 여성 관중석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지만 1981년 이후 38년 만에 축구장에 나올 수 있었던 여성들의 흥겨운 분위기였고 이 분위기는 경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란 당국이 여성 입장을 허용한 데엔 축구 애호가 여성이 분신에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3월 남장을 한 채 아자디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려다 체포된 여성이 징역형이 두려운 나머지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초 분신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 뒤 국제축구연맹이 이란의 대표단을 보내 여성도 축구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란 축구협회를 압박했고 결국 이란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한 이란 여성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관심, 국내 여론이 이란 당국을 움직였습니다. 이날 이란 축구대표팀은 캄보지아를 14-0이라는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경기 중 골을 넣은 이란 축구 선수들은 뜨겁게 응원을 보내준 여성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화요비의 라이 거짓말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